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과거에 신구약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저도 이제 그 인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좀 연구를 깊이 해봤는데, 그런데 이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하면서 느낀 거는 인간은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이든지, 성경, 우리는 지금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은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든지, 인간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고 또 그 인생 속에 실패가 있고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외 없어요. 항상 그게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세상에서는 이 실패한 사람을 루저라고 불러요. 그들은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다 끝났다,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 당신은 실패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들의 이 실패와 시련과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므로 그들의 실패와 실수와 시련과 고난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패에서 그들을 다시 재기하게 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단련하시고 구원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실패와 시련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감춰져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이 목초지와 물과 거주할 장소를 찾으면서 방랑을 해야 됐습니다. 나름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 따라왔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초신자였던 이 아브라함은 이게 뭔가, 나는 나의 평생의 터전을 내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 법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은 사실은 찾아와요. 아, 열심히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고난이 있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 땅 어딘가에 있을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찾아다녔습니다. 여긴가, 혹시 저긴가 하면서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7절과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세겜 땅에서도, 그리고 베델 동편 장막에 쳤을 때에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 속에서도 믿음으로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이 길어지고 시련이 반복이 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패가 있어요. 아,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그때까지 어디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땅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때문에 점점 남쪽의 사막과 광야지대로 아브라함은 점점 내몰리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다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 남쪽으로 가보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별로, 광야지대니까 무슨 사람이 있어요. 물도 얻기가 힘들고 풀도 얻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 광야지대니까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지대로 점점 내몰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시련은 한꺼번에 몰려온다 그랬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가나안 땅 남쪽 끝에 광야지대에 내몰려 겨우겨우 가나안 땅에 걸쳐서 살아내고 있었던 그 땅에 기근까지 들었던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버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또 살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으로 인해서 늘 풍족함이 있었던 애굽에 거류하기 위해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부에 살면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정말 그 고난의 끄트머리에서 거기서 한 번만 더 맞으면 이제 그냥 또 힘든 거예요. 그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런 선택을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복 누이기도 했었던 당시에는 근족 결혼, 근친 결혼, 시족끼리 결혼을 했어요. 자신의 이복 누이기도 했었던 사라에게 이런 말을 해요. 만약 당신을 나의 아내라고 하면 애굽 사람들은 당신을 나에게서 빼앗기 위해서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서 데려갈 테니까 앞으로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해라. 내 남편이라고 말하지 말고 오라버니라고 얘기해라. 이게 당신과 내가 다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애굽에 들어갔더니 이 매우 아름다웠던 이 사라의 모습에 많은 애굽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그 소문이 애굽 왕 바로에게도 전해져서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결혼 오빠니까 많은 결혼 지참금을 주고요. 그리고 이 사라를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자,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날 밤에 개입을 하셨어요. 만약 사라가 바로 왕의 아내가 되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사라에게 약속의 자손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를 통한 인류 구원의 언약이 있으셨는데 그 계획이 있으셨는데 사라가 바로의 아내가 돼서 거기서 아기를 낳거나 그러면 그 계획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려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플랜은 망쳐버리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든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든지 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세겜 땅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베델 동편에 장막을 쳤어요. 그렇게 가나안 땅 어디를 가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 성령 충만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 땅에 내려가는 모습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애굽 땅 어디에서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든지 제단을 쌓았다든지 이런 이름이 이런 내용이 기록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의 곁을 떠날 때 기도가 줄어요. 아니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생각을 안 해요. 그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땅에 있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그 땅에 머무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은 애굽 땅에 내려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올라올 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은 실패했어요. 하지만 믿음의 실패자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이 사라를 아내로 맞으려 하는 것을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 막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순간에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 나조차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교회 다닌다고 다니고 봉사한다고 봉사하고 믿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실패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경매장에 금세라도 부서져 버릴 것 같은 낡은 바이올린이 하나 올라왔어요. 경매가를 부르는데 이 뭐 금방 부서질 것 같은 낡은 바이올린이니까 경매가가 3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3달러. 그거 부르는 사람은 있었지만 더 이상은 없었어요. 그때 한 노인이 그 바이올린을 조심히 집어 올리더니 보물을 다루듯 자기 손수건으로 구석구석 먼지를 닦습니다. 그리고 잠시 조율을 하는 듯 싶더니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시작되니까 이 낡은 바이올린에서 정말 아름답고 깊고 그 깊은 그 바이올린의 그 천상의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했고 이 경매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연주에 감동을 합니다. 아, 그 바이올린에서 그렇게 깊고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박수를 치기도 하고 더러는 울기도 했어요. 연주 후에 경매는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하더니 그 바이올린은 1000배가 되는 3000달러에 낙찰이 됐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어찌 된 일이요? 무엇이 바이올린 값을 올렸어? 하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거장의 손이 닿았기 때문이 아니요. 거장의 손이 닿았기 때문이 아니요. 이 이야기는 미국의 오래된 시 중에 거장의 손이 닿을 때라는 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인생의 실패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금세라도 부서져 버릴 것 같은 낡은 바이올린도 거장의 손이 닿을 때 명품 악기가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이 실패하여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 영혼의 거장이신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 우리는 명품 인생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 속에도 우리 하나님의 거장의 손길이 닿을 때 지금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만져주심이 있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